잠언 강해를 13번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도둑질과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평상시에는 설교하거나 이제 강해하기에 이렇게 합당치 않은 그런 그 토픽인 것 같은데, 잠언은 여러 종류의 지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잠언의 여러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의 이제 책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이런 그 사악한 자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도 주고, 또 우리 가운데 사악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에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부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또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도둑,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더 살펴보려고 하고, 이런 것 외에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화도 내고 분노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부지런하게 어떻게 이제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가, 뭐 등등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도둑질, 게으름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이제 즐길 것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위얼스비 주석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노후에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실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앞날을 예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 안에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노동관, 그 다음에 재물관 뭐 이런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은 노동관과 그 다음에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그 노동관을 살펴보려고 하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며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노동을 해라. 요 근래에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사장 이런 데 가서 뭘 날르고 이런 것들만 노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서 보시면 노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을 만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가서 노동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게 노동이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궁핍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재물관, 노동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학교에서 이제 일을 정신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되게 그러한 그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경제는 노동이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동판에서 일한다, 뭐 저 사람 노동자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영어로는 레이버예요. 레이버. 우리 뭐 노조한다 그러고 레이버 유니언 만든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레이버예요. 수고하고 노력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가서 이제 보면은 재물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도둑질해서 버는 게 있어요. 재물을 남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물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는 노동해서 힘들어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남에게서 선물로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든지 뭐 어떤 사람이 하여튼 선물로 큰 돈을 준다든지 하면 그걸 받아갖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몸을 굴려서 정신노동을 하든 뭐 육신적인 노동을 하든 그런 노동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예 못을 박아놓았어요. 뭐라고 못을 박았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영어로 thou shall not steal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예 율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이걸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20장 9절에 가서 보면 엿새 동안 일주일이 있는 동안 있는데 하루는 너 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루는 쓰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수고한다고 번역된 말도 영어로는 레이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게 정신적 노동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노동이든 일단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싫어서 도둑질하는 거, 또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늘 발생하는 그런 일이고 지금이나 아니면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던 그런 시대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 감정을 솔로몬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능력을 또 이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이제 주십니다. 지혜로운 말씀.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는 거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등등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하고 노동, 재물하고 관련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 재물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다만 열심히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 그런데 위열심 목사님은 이 강의를 쓰면서 참 좋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도둑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회사 돈 훔치는 사람도 있고 뭐 택시 뭐 이런 강도도 있고 하여튼 뭐 집을 넘어가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도둑 그러면 그런 것들 주로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위열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름을 피우는 게으름 개뱅이도 실제로 도둑이다. 실제로 도둑이다. 게으름뱅이도 실제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뱅이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성경이 내리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그게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도둑의 일종이다. 도둑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거나 하진 않았어도 결국은 남의 도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남의 것을 받아야만 되는 거니까 이 게으름뱅이도 실제로 도둑의 일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교훈은, 돈에 대한 교훈은 어느 면에서 좀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잠언 16장 이제 읽었는데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혜와 명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 지혜고 명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별력이 명철, 언더스탠딩,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솔로몬이 그런 교훈을 2장 1절에서 5절, 3장 13절에서 15절, 8장 10에서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된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인조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위로 가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진급하고 뭐 명예 누리고 이런 거 하는 게 더 위로 가게 되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믿음 생활도 하고 아이들 제대로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 안에서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혼을 요구하시면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주 참 좋았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된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절대로 도둑질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잘 터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야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장 가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이 안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됐다 하면서 이제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지혜와 훈계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둑질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시작 앞부분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언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거 얘기하고는 첫 번째 나오는 사례가 뭐냐,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도둑질하자 그러고 저 사람을 덮쳐갖고 돈을 빼앗자 그러고 우리와 같이 주머니 하나 두고 그리고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이런 거 하면은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 한마디로 도둑들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데 참여하면 안 된다.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잠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들고 나오는 첫 번째 토픽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하는 잠언의 첫 번째 경고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 이 남의 거를 훔쳐갖고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의 것을 탈취해갖고 자기 것을 만들고 나니까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이렇게 깨처럼 이렇게 달콤하고 그냥 뭐 고소하고 이제 이런데 맨 끝에는 사람을 속박으로 얽어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이 교훈의 말씀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아무런 위험도 없이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너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왜 공부도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설계도 해야 되죠. 뭐 이거 아니면 공사장에 가서 또 이게 육체적인 노동을 해. 그럼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모든 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잠언 13장 11절, 28장 22절, 10장 2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면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가서 이렇게 빼앗으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재물이 곧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21장 5절에서 7절에 돈을 버는 세 가지 잘못된 방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에 이르게 하지만 모든 조급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궁핍함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리고선 잘못된 계획을 따르는 거 세우고 그걸 추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리저리 나뒹구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말 그대로 사기쳐서 남을 속여갖고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죽음을 구하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나뒹구는 헛된 거, 헛된 거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나뒹굴잖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를 파멸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돈을 벌되 잘못 버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 신문 광고에도 나와. 그래서 솔깃해갖고 거기 가면은 맨 끝이 뭐예요? 그게 사기잖아요. 거기가 다. 예, 쉽게 돈 번다고 해서 거기 끌려가면 맨 끝이 뭐예요? 네,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류열심 목사님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럼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대학에서 이제 뭐 열역학, 열전달, 공기조화, 뭐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이제 첫 시간에 가서 이번 학기에는 뭘 공부할 거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no pain, no gain 이렇게 이제 한 걸 보여줘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gain 얻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설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서 뭘 설계를 해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냥 죽으라고 해서 이걸 푸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냅니다. 그럼 사실은 그걸 뭐 어떻게 카피했는지 알 수도 없고, 사실 구분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그럼 뭐 다 A 받고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회사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한 아이는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다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나가는데, A는 받았어요. 이 아이도, 이 옆에 있는 아이도. 근데 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걸 카피해서 이제 냈으니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일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no pain, no gain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안 되면 옆에 아이에게 묻고 나한테도 묻고 뭘 물어서라도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야지, 남의 거 카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교수의 눈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A는 받을 수 있어도 그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을 그거를 이제 가르칩니다. 지금 잠언의 이야기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왜 사기가 이 땅에 존재하냐? 왜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어떤 사기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영어에는 프리 런치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예, 무언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거기에 대한 걸로 뭐가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 무언가 주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것을 판단받을 때가 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받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결국 심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도둑질하는 거,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잠언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국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직장을 다니지만 그것도 어느 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걸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언 1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가서 보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6장 11절, 20장 10절, 20장 23절 계속해서 공정한 추, 그렇죠? 공정한 저울,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하지 않게 비즈니스 하는 거는 그거는 도둑질 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이제 구출하신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셨어요. 그 법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레위기 19장 35절 36절,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3에서 16절, 우리 한번 가서 레위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나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지금은 이렇게 저울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되라든지 뭐 이런 거 액체, 여러분 주유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뭐 60리터다 하면은 그 안에 이제 터빈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 그 안에 딱 맞게, 이걸 이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 조절해갖고 속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담당하는 주무 관청도 있잖아요. 표준연구소나 이런 데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대박도 뭐 이렇게 만들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충 해서 만들어서 한 대가 아닌 대로 한 대라 그러고, 그렇죠. 저울도 마찬가지고, 이 추고, 옛날에 이렇게 놓고, 우리 옛날에 시장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추 놓고 물건 놓고 이렇게 해갖고 1kg다 뭐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추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추 무게를. 그렇죠? 저울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재판할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참 성경 말씀은 길이를 잴 때, 양을 잴 때, 무게를 잴 때, 아, 그냥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지닐지니라. 그렇게 해서 재거나 달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공정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과 같은 제품들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사람의 심성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조금 주고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러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이제 포로가 되어 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아모스 8장 5절,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미가서를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1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그렇죠, 잘못된 추를 가지고 다니고 무게를 속이고 양을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시하는 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려다.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이럴 때 곡식을 숨기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두 배, 세 배가 될 테니까 그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일을 지키지 않을 때 느헤미야 5장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백성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재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 그거를 관리하고 지키는 청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다 그냥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남을 도와야 될 때가 있으면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도 하면은 왜 사업하겠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남을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죽이면서까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게으름 피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게으름에 대해서는 잠언이 너무나 많이 말을 해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도둑 중에 하나는 게으름뱅이다.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데 노는 사람이 게으름뱅이에요. 남이 생산한 것을 허비만 하는 사람이 게으름뱅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하는 게으름뱅이에요. 게으름뱅이.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가 많으면은 국가가 멸망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치리자로 왕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부지런해야만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걸 깨닫고 또 인간이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적어도 17번 이상을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은 많이 나온다.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특성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에서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일 자체는 처음부터 저주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는데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씀하세요. 지키고 가꾸는 게 그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다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이 저주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지 처음부터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하던 일이 목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의 목수로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33년 반을 사셨는데 30년 물론 뭐 10살이고 이제 돼서부터 이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해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했냐?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에게 무언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풍습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랍비가 돼서, 뭐 예수님도 랍비라고 사람들이 이제 칭했으니까 랍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바울도 랍비가 되기 위한 그런 그 교육을 가말리엘 밑에서 받았고,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랍비의 그런 역할을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누군가 가꿔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 이렇게 그 길을 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차가 이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더러운 거, 흙이니 나무니 이런 거 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싹 치우는 데 깨끗하고, 이제 치우려고 하는 거 앞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공사든 뭐 어디에서 고속도로 하는 데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고속도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길가에 있는 그런 흙이니 돌이니 나무니 이런 걸 다 치우더라고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치우고 안 치우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금방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또 잉여된 과 같은 거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배워야 그래서 성품 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뭐 많은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일하는 자가 자기 품삯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자기 품삯을 받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런데 게으름뱅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잠언에 몇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6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뱅이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 무장한 자는 이제 도둑 아니면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강도가 갑자기 와서 습격을 하는 것처럼 이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고 좋은 일이에요.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잠을 자면 사람이 이 삶을 파괴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달콤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수고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달콤한 그런 잠을 잔다고 전도서 5장 12절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게으름뱅이는 계속 잠을 자는데 이게 뭐냐? 이기심이 표출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렇죠? 나는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먹여준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에 마취가 돼서 맨 끝에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고픔, 헐벗음, 속박,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넘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게으름뱅이의 첫 번째 특성을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을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게으름뱅이를 일하도록 이제 시켜갖고 일을 시키잖아요. 이 일을 시키면 오히려 게으름뱅이는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0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여러분 이빨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삭겠잖아요. 죽지는 않지만 이가 삭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렇게 연기가 막 나면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죽지는 않지만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겨우 채찍질해갖고 일을 시키면 오히려 그 일 시킨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뱅의 특성이다. 예, 그다음에 21장 25절 가서 보면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즐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꿈만 꾸지 그 즐기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참 정말 잠언이 아주 간단하게 게으른 자의 특성으로 얘기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뭐냐? 게으른 뱅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26장 16절 가서 보니까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모든 걸 다 안다고 조언을 주는데 본인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본인은 그 일을 안 한다. 이런 것이 게으른 뱅이의 특성이다. 그래서 13장 4절, 21장 25절에서 26절 가서 보면 그는 환상의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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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휴거, 부활, 뭐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은 뭐냐?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는 일에 아주 능하다는 거예요. 예, 20장 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재밌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는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 11월 이때 이제 씨를 뿌리고 해서 5월이나 6월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리 우린 뭐 3월이고 이렇게 해갖고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수확을 추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추수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는 우리 킹잼 성경에 추수란 말이 전혀 없어요. 수확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자, 근데 10월 11월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11월만 되고 그러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추운데 어디 나가서 밭을 가냐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수확대에 가서는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는 자꾸 지체하는 거에서 춥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2월 넘어가 1월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의 농사는. 그렇죠? 끝난 거예요. 실제로 늦은 가을이나 겨울 초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으면은 이미 그의 농사는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뿌리지 않고도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수확 때 많은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예. 그러고서는 가서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게으름을 피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 지금 당장 춥다 그래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 7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22장 13절 그다음에 26장 13절 변명을 대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일하러 나가라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아주 명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잠언 15장 19절에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돼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들의 길은 평탄하게 된다. 예. 길에 여러분 계속 가시나무가 깔려 있으면 어떻게 걷겠어요? 계속 피가 나고 찔리고 하는데.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찔리고 피가 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인과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인생에서 성취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게으른 뱅이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 19장 15절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라. 누군가가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척이든 형이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평생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이 다 지나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노동관이다. 일하지 아니하거든 아니하려면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노동관이고 재물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열심히 일해도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자들도 있고 여러 이런 분들을 돕는 게 교회의 목표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것까지 교회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한다. 심지어 먹여주지 않으면 음식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다 갖다 놨는데도 떠서 먹여달라고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게으름뱅이 이런 특성이 안에 이제 묘사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 이럴 때 어떻게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아들 딸들을 팔고 노예로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빚이 늘어나고 그럼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12장 2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롭게 살려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자유를 잃고 그리고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끼질 않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 같은 일을 죽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원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해놓으면 그 일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해놓은 거는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고 무언가 수확할 때가 되면 일하러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언 10장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5월, 6월이 되면 여름이에요. 더워요. 이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렇게 거두는 아들 여러분 그때 가서 굉장히 더운데 5월, 6월쯤 가서 밭에 나가서 뙤약볕 받아가면서 이거 거두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왜 그래요?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언제 수확을 하겠어요? 1년에 한 번 5월, 6월뿐이 수확을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수확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친 아들이다. 일을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 안 하고 놀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수치를 끼치는 그런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4장 30절에서 34절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길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솔로몬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쇠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밭이고 포도원이고 뭐 올리브 밭이고 그냥 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절에 솔로몬이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훈계받은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온다.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이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매우 깊이 생각을 해봤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 게으름 피우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시대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해요. 참,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지은 이런 그 책이고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아마 한 4, 50권 정도 홀맨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트먼트 커멘터리를 미국의 남침례 출판사인 홀맨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 50권 정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목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그러니까 뭐 깊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서 나왔다, 뭐 성경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문법인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주석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주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조그만 글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참 합당한 그런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다른 거다. 주어진 일을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조지 마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이제 성취했다고 하면은 계획을 커다랗게 세워놓고 성취 안 한 그런 일보다 그 작은 일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획을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이루면 그 작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진짜 사실이에요. 만들다가 중단된 케이크 만들다가 중단하거나 집을 짓거나 뭐 하여튼 뭐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렇죠? 하지 못한 거 시작하지 못한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뭐에 영향을 미치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신뢰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 노력하는 일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잔디를 깎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그 내용이 있고 그런데 현시대에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나라 모든 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그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추세가 널리 깔려있다는 거, 온 세상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뭘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덜 노력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하고 좀 요리조리 좀 쉽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자기 대학 친구 한 사람의 경험담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대학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노동조합, 노조의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회사였어요. 그 공장에서 일꾼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능력급제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시간에 일정한 개수의 제품을 만들어야 됐고 그 수를 채울 때 자신의 시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15분이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5분. 뭐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15분만 하면 10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나머지 45분 동안에는 포카 카드놀이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5분 동안 일해갖고 뭐 10개면 10개 만들고 그러고 8시간 다 하고 그러고 시급을 타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 친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또 자기는 카드놀이 아마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카드놀이는 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45분을 놀고 있자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카드놀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딴 사람들 다 놀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45분 동안 난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딴 사람들 다 카드놀이하고 그런 동안에 열심히 제품을 만들었더니 다른 사람 만든 거에 네 배를 만든 거예요. 열 개를 만드는 이 사람은 45분 동안 더 하게 되니까 30개를 더 만드니까 총 40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더 만드냐? 우리 15개만 만들고 나머지 45분 카드 놀이하고 그런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왜 45분 동안 30개를 더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 상부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사장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건 뭐가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시간 뭐 시급을 받는데 15분 일하면 10개 다 만들고 나머지 45분 동안은 카드 놀이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회사가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럼 또 월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제 회사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사장이 이제 상급을 주고 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영 다른 반응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탐탁치 않은 그런 어조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조하고 협상을 해와갖고 그래서 그 전에 10개도 못 만든 거 2개, 3개 만드는 거를 지금 10개로 지금 겨우 올려놨는데 지금도 일을 하라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깨지면은 그나마 지금 10개 만드는 것도 못 만든다. 한 시간에. 그러면 그 이야기 하면서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도 나머지 45분 동안 카드 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야지 노조 이거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러면 회사가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개수만 하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고 사장이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뭐 대한민국 할 거 없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어진 거 겨우 하거나 안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지만 지금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렇죠? 근면하게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와 같은 특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것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걱정하지 않고 그러고서 주님 섬기다가 예수님 오라고 할 때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도둑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